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HBC 그 성경학교에 관련돼서 관련해서 모든 관련자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그 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미션 페어라는 그 또 교회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3일 주일 설교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2021년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 첫 주일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나눌 설교 가운데 몇몇 부분들은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에 대해 기뻐하라고 잠시 간략하게 이 구절의 문맥적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여 두 사람씩 각 도시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가게 될 곳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들에서 영혼을 수확할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의 권고와 함께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이지만 지금 그 일을 수행하기에는 일꾼이 너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일꾼들의 현장에서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풍성한 수확할 것들로 묘사된 추수할 때라는 말은 선교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할 것들에 대한 언급은 비록 선교활동 중에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마주치게 되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매우 많은 긍정적 열매들을 거둘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들은 매우 많지만 그것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부심에 대해 응답하는 것에 하나님께 일꾼들의 수를 늘려달라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의 마주치게 될 어려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늑대들 앞에 놓여진 양들과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은 만족과 자족, 즐거움, 그리고 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련도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것들 중 몇 가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폭언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서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 놀아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만약 바울이 당하였던 그러한 고난들 중 하나라도 마주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기겁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는 적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각 펠로십 그룹의 임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섬기려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들을 알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약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받으며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제 어깨와 마음에 지어진 무거운 짐을 결코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슴 벅차게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도 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여행 중에 지켜야 할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들 임무의 위험과 긴급함을 감안하여 제자들은 짐을 가벼이 하여 그들의 목적을 향해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추수하는 일이 긴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데로 주의를 분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보내며 그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그들을 구해주고 돌보시며 그들을 위협하는 늑대들을 물리치시는 강한 목자가 함께 있기에 늑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70명이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들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반대말이고 기쁨과 즐거움은 동의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7절 말씀에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들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반대말이고 기쁨과 즐거움은 동의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아멘.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최종적 기쁨은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더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기뻐하되 기뻐하지 말라. 다시 한번 17절에서 1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아멘. 첫 번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권능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노니 라는 단어는 단순한 현재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권능과 함께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었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주신 권능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권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권능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였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기뻐할 만한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두 번째, 기뻐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그런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인정하셨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만한 더 높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령한 축복과 자비를 육신의 이기적인 만족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던 모습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오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라. 아멘. 그것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기록한 좋은 예를 말라기 3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의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를 기뻐하는 일 자체로는 선한 일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악하고 죄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생애 동안 경험하고 맛보는 것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고귀하고 훨씬 높은 기쁨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높고 고귀한 기쁨의 근거는 바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무엇인가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그것에 대한 애정과 비례합니다. 이것에 대해선 이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쏟는 것 외에는 결코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손으로 이렇게 큰 기적을 행했던 경험을 가진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들 스승의 이름에는 마귀마저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하늘에 속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외적인 축복과 영적 승리에만 기쁨을 느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영을 위험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만 매달려 현혹되고 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것이지 그저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서 안주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가까이 올리기 위함이지 그것을 삼켜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 건강, 부 또는 성공 등의 외적 축복만을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직 그러한 것들만을 기뻐함으로써 우리는 시험과 결핍 가운데로 떨어지기라도 하는 때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3편 5절에서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신자들의 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비와 축복들을 통하여 환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축복하심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는 제자들의 위대한 경험은 그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성취한 것에만 있고 그것만을 즐거워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했다는 사실조차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자주 이와 같은 실수를 하며 우리의 성취함의 공로를 우리 스스로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재능, 지능, 경제적 여유, 그리고 능력, 서로 배려하는 가족들, 건강, 심지어 출생 장소까지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과 분쟁으로 분열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선택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말할 때 주님께 기뻐하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 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 넷째 네 번째 말씀에 철없고 쾌락적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한 선물들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가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복들 자체만을 기뻐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여수르니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증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단한 철문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고 맙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축복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높고 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즐길 수 없을 만큼 눈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축복에 머무르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가 자라나는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하심의 일들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것들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그릇된 우상들이며 거짓 형상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그것을 우상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하는 표식처럼 치부되고 맙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배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남용은 우리의 길 위에 위험 요소를 놓는 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짯 이미지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거짓된 이미지가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속히 제거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위안, 편안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안과 평안은 재정적 안정, 것 등을 포함한 가족의 성공, 건강, 그리고 모든 면에서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그 평안함을 우리의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평안함 속에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 자신이 멀리 떠나시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밥 존스 대학에 다녔을 때 저는 방학 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하고 이런 여러한 여건들을 생각하여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방학에 일을 하였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의 모든 일들은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많은 동료 학생들이 그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공부하러 이곳에 왔는데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데 어떤 이들은 이런 시원한 그 에어컨이 나오는 도서관에서 공부만을 할 수 있고 저는 여름방학에 모든 시간들을 화장실 청소를 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만 한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것은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 미드는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동시에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랑의 굴레가 될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이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나 사랑하는 관계, 친구 또는 동반자 등이 있으니까 경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것들이 호세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되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곧 여러분의 상실과 슬픔이 될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만약 사무엘상의 대제사장 엘리가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의 집안과 그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그의 비통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종종 그들의 부모에게 눈물과 괴로움이 되어 옆구리의 가시와 영혼의 애통함으로 돌아옵니다.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십자가이거나 아니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적 즐거움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정하여 두셨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영원한 끊임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번역으로는 영원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지상의 기쁨을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은 단지 일시적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축복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 담긴 심오한 진리의 중요성의 깊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를 이방인 신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더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안에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로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의 선택하심의 은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이름은 그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에 쓰인 동사의 시제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 외에 모든 현대 번역본에서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본에서는 완료 시제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의 뜻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죽게 하셨으며 사랑이 그분을 죄의 대속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최대치를 보게 해주시는 그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 섭리 또는 지식의 최대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최대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셋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축복들에는 생명, 부, 관계 또는 명예를 포함한 많은 다른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많은 자들이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을 보면 헤롯 왕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벌레에게 먹혀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이름이 적힌 것은 매우 특별한 특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의 이름은 땅의 먼지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땅에 묻힌 것은 곧 썩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기록된 이름도 곧 썩게 됩니다. 잠언 10장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으리로다. 아멘. 이 땅은 망각의 장소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은 영원하지만 이 땅의 먼지 속에 기록된 것은 곧 잊혀집니다. 땅 위의 모든 보물, 이 땅의 쾌락들, 이 땅에 기록된 이름들, 지상에 사랑하는 것들, 땅 위의 결과물들, 지상에서의 목표와 계획들 등 지상에 근거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불꽃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업적들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당수의 남자들과 여자들의 이름들이 이 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라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천국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종교는 헛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묻혀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아멘. 만약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면 우리의 보물 또한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보물을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일 이 미션배에서 사용하는 그 돈들은 아마 하늘에 보물로 쌓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쌓은 보물들은 사라질 것이며 이 땅의 보물들은 썩고 존먹을 보물들이며 헛된 보물입니다. 따라서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고상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것을 아는 것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유효 소명,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르심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 유효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것의 외적 부르심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길을 따르기 시작하고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는 고백과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따르기 시작하고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지식은 성경에 기초하고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 하늘의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늘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여전히 죄성과 악함에 둘러싸여 흙으로 된 장막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믿음의 중재자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역시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속에 욥의 고백을 말할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아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내 콩밭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오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25절에서 욥은 내가 아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은 영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은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여기서 사람들은 그 소유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은 이후의 생명, 그 영생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내가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아직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쓰여져 있습니다.